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기도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를 생각하며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숙한 기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여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단을 쌓다는 의미는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러한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간구, 도고 등등의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순한 그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단을 잘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기도했던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상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은 정말 단을 쌓으며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움직이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그냥 예배 때 드려지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단순히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숙한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중보적인 기도에 참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이그잼플이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기도, 이 중보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였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무조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전에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언약해 주셨죠.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소돔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르짖음 크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소돔 지역을 이제 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벌써부터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소돔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벌써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합니까? 23절에는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으로 향하여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간구여 이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벌써 자기 롯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간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분명히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50인이라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정말 그 52인을 위해 용서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며 계속해서 자기 말하죠.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똑같이 여겨주십니까? 여겨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알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심판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위기에서 결국 나중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한 참담한 그런 결과를 당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죄 진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흔히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사랑 교회에서도 사랑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어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어떨 때는 굉장히 무서우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행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간청은 공의에 따라 간구했던 그 기도뿐만 아니라 긍휼의 성품에 따라서 그 또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이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긍휼의 성품에 따라서 그분의 긍휼의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긍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신은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우리에서 나왔지만 애굽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복종한 거예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남아라. 이곳이 너의 후손들이 받을 그런 기업이 있을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가뭄이 났다고 바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바탕으로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리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아내를 잊어버려서 남의 바로의 와이프가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기 아내를 다시 되찾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아들이 없다가 계속 어떻게 하면은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는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아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탁 어떻게 보면 배반하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그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그에게 행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아마 공의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위험한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면에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그 성품의 근거에서 여기서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더 간구하고 간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최근에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전체 나와 있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최근까지 아침에 묵상했던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자기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무조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영적 타락에 육적 타락, 사회적 타락, 뭐 종교적 타락, 제사장 타락, 뭐 선지자 타락, 위정자 타락, 왕의 타락, 일반 백성의 타락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에 대한 국한되어지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 어떤 우상 숭배의 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타락합니다. 온 나라가 죄로 뒤덮입니다. 온 나라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십니까? 그들을 바라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시키십니다. 정결화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그게 에스겔서고 그게 구약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랑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그곳에서 결국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듣던 안 듣던 내 말을 너는 그 족속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그런 통로를 통해서 통과해서 마치 정말 불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단련시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깨닫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는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복의 역사예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과정이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 과정과정에 보여주시는 것이 그 아픔을 통과하는 그 과정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만 at the same time 그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그 순간에 공의를 행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지만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나를 봐야 돼요. 나.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형벌의 틀입니다. 형벌의 틀이 상징하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받을 형벌입니다. 내가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형벌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형벌 받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거기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간청할 수가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도 그래요. 분명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은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여건이나 어려움과 과정과정에서 힘든 삶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어요. 겸손한 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 티끌과 같은 나 티끌과 같은 나일지라도 이런 말이에요. 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그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 Though I'm nothing but dust and ashes 라고 써있죠. 내가 먼지나 뭐 재 같은 나라도 나는 아무것도 먼지나 죄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지나 죄만큼 그 죄, 불타고난 남은 죄 있죠. 티끌, 먼지, 죄 같은 존재로 자기를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물론 같은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막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뭐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뭐 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낫는데 겸양한 미덕을 미덕 차원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둘 다 틀렸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교만해 못 봐주겠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에티켓 정도로 예절 정도로 뭐 내가 좀 겸양한 미덕이 있어야지 겸손하게 보이는 게 그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 정말 나는 뭐 그냥 교회에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 겸손은 내가 잘난 거를 내가 겸양한 미덕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차원에서 겸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은 교만한 것과는 완전히 위배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의 교만에 대해서 일단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 사람들 보면 아니 교회에서도 보면 드문무드문 교만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참 우리는 굉장히 그 이게 용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경우에 따라서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못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시길 바라십니까?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은혜 받는 삶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순종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순종도 하고 적극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우리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찍질하면서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겸손과 교만을 잘 대조한 이 성경이 있어요.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설교이죠. 그것은 바리새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 실예로 드렸던 바리새인과 세례에서 성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참 비교를 잘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 가늠하는 자들 토색 불이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한다. 같지 않는다고 비교하는 데에는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월등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거죠. 이 자부심과 비교의식에서 나온 이 자부심.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전히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죠. 비교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리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특징에 뭐가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과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애통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 중에서 무엇이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at the big difference between Pharisee prayer and tax collector's prayer?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교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 과대포장하는 거, 자랑하는 거, 비교의식에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더 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세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공의의 하나님 여기서도 똑같이 공의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정말 이 세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랬던 그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래 뭐 나 죄인이지 잘못했어. 그 정도 차원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깨닫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입각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왜 죄인 여러분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많은 단어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죄를 떠나서는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를 떠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없는 거예요. 용서도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사죄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인은 본질적인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본질적인 관계를 가르쳐주고, 이 죄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야 돼요.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성경에서는 그렇도록 많이 나오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기주의적인 면이 많이 있었죠. 애굽에서도 보면은 자기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키려고, 자기가 오라비 오빠라고 거짓말하고 남편이라는 말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그가, 롯이 막 나중에는 북부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갈 때 자기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막 300명 조금 넘는 그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서 그 북부연합군과 맞서서 싸우는 이런 용맹스러운 이런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만약에 하나님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 땅을, 이 지역을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다면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 긍휼의 그 속성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나도 정말 창피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그가 볼 때 어떻게, 정말로 어떤 면을 보고 그가 긍휼히 여겼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가서 지금 멸망시킨다고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50의인 중에 50이 부족할 것이면 그 50이 부족함을 인하여 온성을 멸하시리까?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대 구하여 가로대 그러면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멸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뭐라 하냐면, 내 주여 또 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50인이면 어떻고 40인이면 30인이면 20인이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때를 쓰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을 막 붙들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왜 그래요? 그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조카 롯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성이, 그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이타주의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마치 설득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만약에 50명, 45명이면 어떻고요, 30명이면 어떻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아요.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또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무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정말 창조주 앞에서 정말 창조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봐주세요. 그냥 오케이 하고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동기로 왜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지 아브라함의 그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표현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지 간구하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화려한 미사여구 그 말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로 잘하는 그 기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듬거리면 없고 듣고 논리 정연하지 못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앞에서 막 논리 정연하게 막 하나님을 자기 부모를 설득하는 그런 아이를 보셨어요?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막 자기 논리 정연하게 나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을 줘야 돼 하고 막 여러분 자기 논리를 가지고 부모한테 막 얘기하는 자녀. 뭐 똑똑하긴 똑똑하지만 좀 인간미가 없죠. 그냥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좀 이거 필요해, 솔직하게 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주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정말 자기 이웃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이웃을 정말 그 자기의 족, 어떻게 보면 조카가 누굽니까?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목축업을 하다가 자기 목자들과 싸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다 이래가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나갔던 사람이 롤 아닙니까? 껄끄러운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삐져있거나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넓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탄원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례한 모습과 같지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불쌍히 긍휼히 여겨하는 격률이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은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50에 4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10명까지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달립니까? 왜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같은 기도를 때로는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는 그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이 휼자가 어떤 자 아니냐면 마음 심변에 왼쪽에 마음심이 있고 오른쪽에 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사를 만났더니 한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분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저희 한의사 집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한테 가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 휼자가 이게 마음 심변에 혈이 있는데 너무 끈적끈적한 정을 느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원고를 치면서 이 휼자를 이제 컴퓨터 이제 한자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 심변에 옆에 혈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상형 문자. 근데 이 상형 문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크리스천적인 것이 많이 상형 문자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심자 마음이에요. 혈이라는 말이 마음 신변에 혈자가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피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전가되어서 그의 피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 휼자는 동정할 휼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나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없다면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생겨진 긍휼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애타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참된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